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인근에서 어제 오후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207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갇혀 있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망자는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인근 모렐로스와 푸에블라, 멕시코 게레로주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현재 최우선 과제는 잔해 더미에서 생존자를 구출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 시티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어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강타한 데 이어서 오늘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마리아가 두 번째로 높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속 250km의 최대 풍속을 내고 있다며 강풍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오늘 푸에르토리코에 이어서 내일은 카리브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이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에 구호활동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 동북부 대서양을 따라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호세는 어제 1등급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의 상징적 수도인 시리아 라카 탈환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시리아 민주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쿠르드족과 아랍 민병대의 연대인 시리아 민주군은 성명에서 이미 라카시의 80%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라카 북부 지역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했다며 유프라테스의 분노로 명명된 탈환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시리아 민주군이 라카의 90%를 장악했다며 마지막 난관은 도시 곳곳에 IS가 대규모로 매설한 쥐뢰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라카에 남아있는 IS 대원들은 식량과 무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국제적 절차를 통해 북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지난주 런던에서 발생한 지하철 폭발 테러와 관련해 오늘 용의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48살과 30살 남성으로 영국 웨일즈 지방의 뉴포트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런던 지하철 테러와 관련해 5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지난 15일 파센스 그린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30명이 다쳤습니다.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앰버 러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호주와의 난민 상호 교환 협정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멜컴 텀블 호주 총리는 오늘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 공화국 내 호주 난민 시설에 수용 중인 50여 명이 몇 주 뒤 미국으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호주가 운영하는 난민 시설에 있는 1,250명의 난민이 미국에 재정착하게 됩니다. 미국과 호주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임기 말 체결한 협정을 통해 미국이 호주로부터 1,25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3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텀블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협정을 강력히 비난했지만 결국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만인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를 억압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아직도 여전히 현대판 노예와 같은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이 4천만 명을 넘어선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여러 국제민간단체가 협력해 조사한 결과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4천만 명 가운데 25%인 1천만 명은 어린이였는데요. 또 한창 뛰어놀고 공부를 해야 할 5세에서 17세까지 어린이 중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 가운데 70% 정도는 여자아이들이었고 또 대부분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강제 결혼을 당해 농사를 짓는 등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현대판 노예 또 어린이 노동의 문제와 현실을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직시하고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6도, 신의주 14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6도, 함흥 12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프랭키 밸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My Eyes Adored You. 내 눈은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My eyes adored you. Oh, I never laid a hand on you. Like a million miles away from me, you couldn't see how I adored you. So close, so close, and yet so far. Carried your books from school, playing make believe you're married to me. You were fifth grade, I was sixth when we came. Walking home every day over Barnacot Bridge and Bay till we grew into me and you who went our separate way. My eyes adored you. Oh, I never laid a hand on you. My eyes adored you. Like a million miles away from me, you couldn't see how I. So close and yet so far. Headed for city lights, climbed the ladder up to fortune in vain. I worked my fingers to the bone, made myself a name. Funny, I seem to find that no matter how the years unwind, still I reminisce about the girl I miss. And the love I left behind. M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등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세계 각국 언론과 지도자들 그리고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큰 지진이 발생했던 멕시코에서 또다시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200명 이상 지금까지 숨졌고요. 이어서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실태를 드러낸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보고서 내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이 부분을 주요 뉴스로 다뤘죠.
네.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점만으로도 이 각국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엔 총회의 관례와는 달리 매우 직설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특정 회원국과 그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세계 주요 언론이 머릿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북한을 비판한 내용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가들을 방어해야 될 상황이 되면 북한을 완전하게 파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공영방송 NPR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른 회원국과 그 지도자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한 경우를 예전에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예. 북한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나라들이 또 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과 함께 이란을 이 불량 국가로 지목했는데요. 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추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됐다고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는 뭡니까?
이란의 경우는요, 이 갖가지 테러 지원 의심을 받고 있는 활동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주요 6개국과 맺은 핵합의가 이란의 도발적 행위들을 덮어주는 도구가 된다면 이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이 식량난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요.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야권과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를 제압하면서 이른바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입법부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앞서 베네수엘라의 금융제재 등을 가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행동 계획을 밝힌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각국의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비판한 북한과 이란 또 베네수엘라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예,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번 총회에 불참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정치의 새로운 히틀러가 됐다면서 이날 연설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특정 상대에 대한 무절제한 증오를 표시하는 혐오 발언이라고 규정하면서 21세기 유엔이 아니라 중세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북한은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북한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어제 추첨을 통해서 유엔 총회장 맨 앞자리를 배정받았던 북한 대표단에 좌석 두 자리가 비어 있었고 또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전에 회의장을 떠난 것을 이 무언의 항의로 이 미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 강한 비판을 예상한 북한 측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자체를 보이콧,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극찬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강하게 비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 30년이 넘는 내 유엔 경험에서 이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한 연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이날 역시 총회에서 연설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핵무기들이 지구 어느 곳에나 닿을 수 있는 미사일에 실리는 위험을 상상해보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책을 지지했습니다.
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총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이란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일일이 비판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가 평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면서 이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였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문을 닫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들이 이번 총회에 불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이번 72차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불렀는데 이 비난하고 위협하기만 한다면 모두를 적대시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누구도 악마로 만들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하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데 대해서 극도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비슷한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각국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세계 각국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연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예, 세계 각국의 반응처럼 미국에서도 이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의 제프 포텐베리 하원 의원은 명확하고 강력하게 원칙을 보여준 연설이라고 호평했고요. 예, 같은 당의 토드 로키타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 세계에 보여준 미국의 압도적인 리더십을 이번 연설에서 표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반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데 대해서 이 북한 지도자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표현은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유엔을 전쟁 위협의 장으로 활용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유엔 연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언론의 반응을 한번 짚어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문에 이 로켓맨이나 이 자살 임무 같은 표현을 직접 써넣은 것으로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전했는데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을 유엔 총회 연단으로 가져간 게 정치인답지 않은 행위였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군요.
네, 어제 오후 멕시코 중부에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2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특히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해서 멕시코 시티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건물 40여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큰데요. 재산과 인명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CNN 방송 등이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도 이 멕시코에서 강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7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불과 2주도 안 됐습니다. 멕시코 남쪽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8.1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최소한 98명이 사망했는데요. 또한 어제는 지난 1985년 규모 8.1 지진으로 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지 3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지진 참사 32주년을 맞아서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럼 피해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와 거점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다리, 공항 등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날 멕시코 시티에 재난 구역을 선포하고 긴급 정부 자금을 방출했는데요. 이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수 잔해에 묻혀 있고 또 이 밖에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과 추가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이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도 상당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 외국계 기업들의 피해는 어떤 겁니까?
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멕시코 시티에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의 현지 법인 사무소와 이 모렐로스주 쿠에르바나카 공장이 이 지진 발생 직후에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진과 화산 등이 많이 발생하는 태평양 주변 지역을 묶어서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멕시코와 가까운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언젠가 빅원, 그러니까 아주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현지 당국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멕시코에서 이어진 이 같은 대형 지진 사태가 이 같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미국 대륙 태평양 연안에 어떤 영향을 될지 전문가들은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중국에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중국에 있는 유럽연합 EU 상공회의소가 화요일 400조 분량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EU 회원국들이 전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꺼리고 있는 장애물로 정부 규제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예,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건가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불공정한 일이 많다는 건데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 중국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모호하고 장황한 표현으로 행정 환경을 단순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고 이 중국 기업과 합작하거나 중요한 기술을 공유할 것만 요구받는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예, 이번 보고서에서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고 EU 상공회의소 측은 주장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투자하기는 매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유럽연합 투자는 77%나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유럽연합의 대중국 투자는 25%로 줄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더 떨어져서 23%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 앞서 나온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같은 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EU 기업의 54%가 현지 중국 기업보다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답했고요. 또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 개혁 방향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소 국제화를 쭉 강조해왔는데 이에 배치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자유무역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문호를 활짝 개방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요점인데요. 유럽연합은 또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을 저도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민감한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려는 중국 기업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노력들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역시 최근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계 펀드의 노력을 가로막았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상원 공화당이 선보인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의 표결을 두고 이 공화당 내 몇몇 상원위원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상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와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던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리그를 뜻하는 NFL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유가 주요 원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연방 상원에서는 이 공화당이 제안한 건강보험 법안이 단연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법안 표결 통과 여부를 두고 몇몇 공화당 의원의 이 표심이 주목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현재 연방 상원에서 가장 큰 현안이 이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위원하고 빌 캐시디 위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임 오바마 정부가 만든 건강보험법이죠.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법안 통과를 좌우할 수 있는 공화당 위원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몇 표나 필요한 건가요?
네, 규정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는 이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1표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10월 1일 이후에는 60표가 필요합니다.
예. 상원 의원 정원이 100명인데 10월 1일 이후에는 왜 60표가 필요한 거죠?
네, 공화당이 10월 1일 이후에 이 해당 법안 표결을 진행하면 이 야당인 민주당이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표가 60표 이상 나오면 이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60표를 얻으려면 더 힘이 들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에 이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통과시키자는 그런 이야기군요. 자, 현재 이제 의석수가 공화당이 52석이고 민주당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48석인 상황인데 공화당 쪽에서 이제 3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 될 텐데요. 자, 그럼 상원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이 자신의 소속당 의원들에게 신경이 더욱 쓰일 수밖에 없겠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언론에서 이 표결 결과를 좌우할 공화당 의원이 누구냐를 두고 분석이 한창인데요.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의원이 애리조나주의 존 맥케인 의원,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그리고 메인주의 수정 콜린스 의원입니다.
예. 자, 이 세 사람은 지난 7월에 상원에서 있었던 이 트럼프 케어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케어 법안도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이었는데요. 당시 공화당에서 이 반대표 7표가 나와서 부결됐었죠. 현재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세 의원이 이번 표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세 명이 모두 반대하게 되면 찬성이 49표가 되기 때문에 부결되는 거군요.
아닙니다. 현재 이제 상원 공화당 안에서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힌 의원이 랜드 폴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명만 반대를 해도 일단은 법안 통과가 무산되는 거죠. 현재 이 중에서 수정 컬린스 위원은 해당 법안을 우려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고요.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예. 자, 지난 그 7월 표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 상원 공화당 안의 표심이 갈리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은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의원들은 이 법안이 자기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인지 의견 통일이 힘든 실정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이 새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린지 그레이엄 위원, 빌 캐스디 위원이 선보인 새 건강보험법안의 핵심은 이 연방정부가 주도하던 건강보험 체제를 이 주정부가 주도하는 체제로 돌린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요. 이 건강보험제도를 위해서 연방정부가 쓰던 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두 주정부에 배분하고요.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줄이고 또 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만들었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연방예산으로 의료보험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바로 이 오바마 케어의 핵심 항목이었는데 새 법안은 이것을 없애겠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안에서 의견이 갈리는 항목이 이 기존 오바마 케어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던 지역에는 이 새 법안에 따라 이 돌려주는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번 표결에 열세를 쥐고 있는 맥케인 위원의 애리조나주나 이 머카우스키 위원의 엘래스카주가 바로 그런 곳인데요. 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산이 줄어서 의료보험을 잃는 주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선뜻 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가 힘든 겁니다. 이 머카우스키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 알래스카주인데 이 알래스카주의 주지사도 이 새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공화당 쪽에서는 이 단순 과반수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인데 이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좀 초조하겠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나서서 이 법안 찬성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 공화당 주지사 5명이 포함된 주지사 11명이 상원 측에 편지를 보내서 이 해당 법안을 거부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서 이 서신이 앞으로 이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상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통령의 변호인인 마이클 코엔 변호사를 면담하기로 했는데요. 이 만남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상원 정보위원회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조사와 관련해서 이 코엔 변호사를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이 만남이 취소됐습니다.
예, 이 면담이 취소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 관련해서 정보위원회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비공개 명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취소했다고 밝혔고요. 대신에 내달이죠. 10월 25일에 열리는 이 상원 청문회에 코엔 변호사가 나와서 증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이 민주당 전산망을 해킹하는 등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하거나 공모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 그리고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헨 변호사도 이 러시아 의혹에 연관된 모양이군요.
네, 코헨 변호사가 체코 프라하에서 이 러시아 측 인사들을 만나서 이 관련 활동을 조율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는 문제도 러시아 측 인사들과 논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코엔 변호사 측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최근 이 법무부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폴 매너포트 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미국 CNN 방송 등 언론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었죠. 이 폴 매너포트의 최근 11년 동안 활동 전반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제 연방수사기관 FBI가 매너포트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 방송은 매너포트에 대한 수색영장에 2006년 1월 이후의 모든 범죄라고 수사 대상 기간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서 수사 초점이 매너포트에게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최대 스포츠 행사인 미국 프로 풋볼 리그 NFL의 올해 시즌이 이달 초에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NFL에 대한 팬들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그리고 매사추세츠 로엘 대학이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NFL 팬들 가운데 약 20%가 최근에 이 프로풋볼 리그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요, 뭔지로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24%가 정치적인 이유라고 답했는데요. NFL의 과격한 경기 방식으로 인한 부상이나 폭력성 때문에 관심이 줄었다는 비율인 7%보다는 이 정치적인 이유를 댄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자, 정치적인 문제로 스포츠 경기인 NFL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작년에 이 샌프란시스코 49ers 팀에 소속된 쿼터백 콜린 캐퍼닉 선수가 한 행동이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 캐퍼닉 선수는 경기 시작 전에 국가를 부를 때 이 모든 선수하고 관중이 기립했음에도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흑인 등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표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다른 선수들이 이 캐퍼닉 선수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이런 운동선수들 사이에 이런 저항운동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 이런 캐퍼닉 선수 행동이 당시 많은 논란을 낳았었죠.
그렇습니다. 이가 선수가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면서 이 캐퍼닉 선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국가에 대한 모독 행위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미군 가족이나 재향 군인 가운데에서 이런 항의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 NFL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이유로 이 캐퍼닉 선수의 행동을 언급한 팬들이 17%에 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캐퍼닉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요?
네, 올해 전 팀과 계약이 끝난 캐퍼닉 선수가 이게 아무런 팀에서 부르는 팀이 없어서 이게 NFL 측이 캐퍼닉 선수에게 보복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져 나온 겁니다. 지난 8월 말에 인권단체 10여 개 인권단체가 이 뉴욕 NFL 사무실 앞에서 캐퍼닉 선수가 활동할 구단을 찾지 못한 데 대해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NFL 측은 이 선수들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분명한 권한이나 공식적인 지침이 없다면서 이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 캐퍼닉 선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풋볼 팬들 가운데는 이렇게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게 문제라는 응답자가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걸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하지만 팬들이 더 큰 문제로 보는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90%가 이 머리 부상 같은 선수들의 건강 문제야말로 이 NFL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답니다.
예. 자, 풋볼이 이 워낙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이 이 사망한 풋볼 선수의 가족들로부터 기증받은 200여 명의 뇌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총 177명 뇌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됐고요. 특히 NFL에서 활동한 선수 111명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110명의 뇌에서 외상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독립.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말이 있는데요. 예, 바로 개척입니다. 미국은 개척자의 나라죠. 제일 처음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서부 개척 시대로 이어지는 이 개척 정신이 미국인들에게는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여러 서부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서부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애리조나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서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멕시코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왼쪽에는 캘리포니아주, 오른쪽에는 뉴멕시코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사막의 땅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막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래사막이 아니고요. 애리조나의 사막은 마른 먼지 바람이 폴폴 날리고 거칠고 메마른 황무지 사막입니다. 이성호 애리조나 한인회장에게 애리조나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고요. 드라이된 사막이기 때문에 물론 산에는 나무 같은 건 없지만 선인장도 많고 풀과 나무 사이에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또 도시화된 지역은 뭐 나무가 아주 많이 있고요. 소나무도 자라고 팜트리도 자라고 연못도 있고 호수도 아주 많이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서부 주들처럼 애리조나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주면적이 약 30만 제곱킬로미터로 미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크고요. 북한보다는 3배 정도 더 큰데요. 하지만 주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700만 명, 그 넓은 땅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닌 거죠. 애리조나 주민의 대부분은 주도인 피닉스나 제2의 도시인 투싼 같은 도시에 몰려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성호 애리조나 한인회 회장의 도움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모래사막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애리조나 피닉스가 미국에서 5대 도시에 들고 있습니다. 네,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에서 한 250만, 3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요. 히스패닉이 한 50만 명 정도 살고 나머지는 백인이 한 200만 살고요. 나머지 50만 명 정도는 이제 소수민족이 합쳐져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인은 얼마나 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한인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센서스에서 뭐 한 1만 7천 명 정도 되지만 저희가 또 유학생이라든가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 한인의 집계로는 지금 한 2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정도 주기로 지금 인구가 거의 뭐 배 정도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막이란 강수량이 적어서 메말라버린 척박한 땅이죠. 얼마나 덥고 건조하면 사막이 된 걸까요? 그런데요, 이 애리조나에도 사실 사계절은 있다고 해요.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눈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는 보통 그 먼순 시즌에 여름철에 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눈은 여기서 이제 피닉스 자체에서는 눈은 내리진 않습니다만 한 1시간 이내로 가면 산들로 들려 있기 때문에 눈을 멀리서 볼 수는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지만 봄하고 가을이 아직 짧습니다. 보통 뭐 한 45도까지 올라가지만 그게 습기가 없기 때문에 건식 사우나에서 45도는 뭐 그렇게 몸으로 피부로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애리조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척박한 자연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해 갔는데요. 독특한 생태계와 오랜 침식과 풍화로 얻어진 신비로운 풍경은 애리조나의 상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주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사이즈가 전라남북도를 합쳐놓은 그만한 사이즈의 원주민들이 아메리칸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거기 살던 도시예요. 콜로라도 리버 그 강이 흐르기 때문에 계곡이나 계속 파여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고 뭐 장엄하죠. 깊이도 뭐 몇천 미터 되는 자리도 있고요. 땅으로 밑으로 계곡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천 미터 이상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거대한 계곡. 협곡이란 뜻인데요. 이 콜로라도 강줄기를 따라가는 이 그랜드 캐년은 그 길이가 277마일, 445km에 달합니다. 평양에서 신의주를 왔다 갔다 왕복할 정도고요. 계곡의 깊이도 1.5km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란 건물인데요. 829m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크고 깊은 계곡인지 조금은 짐작이 가시겠죠? 신이 빚은 지상 최대의 조형물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의 신비를 품고 있는 곳, 예,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리조나에 가면 사막하고 돌밖에 뭐가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애리조나에는 미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리조나 제2의 도시인 투싼에 있는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인데요.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은 동물원과 식물원, 자연사 박물관도 겸하고 있다고 해요. 쿠거라고도 하는 퓨마는 야생에서도 흔히 볼 수가 없는 동물인데요. 하지만 이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에는 이런 퓨마는 물론이고요. 멸종 위기에 처한 멕시코 여우, 늑대 일종인 사나운 코요테, 뿔 사냥 등 무려 300여 종의 동물이 살고 있고요. 사막 선인장을 비롯해서 1200종이 넘는 각종 식물을 접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일반적인 동물원처럼 울타리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동물들은 마치 야생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칫 구경하는 사람들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크레이드 이반이 애리조나 소노라 박물관 관장은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All of the exhibits are designed with barriers, moats, walls or fencing.
모든 곳이 장벽이나 해자, 담장 같은 것으로 다 둘러쳐져 있는데요. 관광객 눈에 잘 안 띄게 고안돼 있어서 육안으로 쉽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소노라 박물관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사막의 동물과 식물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니까요. 관광객들은 마치 드넓은 사막에서 동물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10분 살려 만든 곳인데요. 박물관 부지는 98에이커, 그러니까 10만 평이 넘는데 이 중에 약 21에이커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3km 길이의 산책로를 만들어서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자가 평균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요. 이 애리조나 사막 박물관이 멕시코와 맞닿은 서부의 비교적 오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사막의 꽃 선인장입니다. 특히 애리조나에는 사구아로라는 이름의 독특한 선인장이 있는데요. 마치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의 이 선인장은 애리조나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메조리 매그너슨 애리조나주 관광국 공보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과로는 애리조나 사막 그리고 멕시코 일부 땅에서만 자라는 선인장입니다. 사과로 선인장은 하얀 꽃이 피는데요. 흔히 볼 수 없죠.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팔 같아 보이는 게 자라기까지 몇십 년은 걸립니다.
네, 사람이 살기 어려운 혹독한 자연 환경이지만 사막이 주는 선물이 가득한 곳. 애리조나 사람들은 이 혹독한 자연 환경을 신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가꾸고 보존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Ah,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아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니? 라고요. Jason은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어휴, 잘 못 지내. 항상 지각해. 숙제도 제대로 내지 않아.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계속 그러면 호되게 꾸짖어야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Today's phrase is chew, C-H-E-W, chew, out, O-U-T,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f you chew out someone, you are scolding them.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getting angry at them for doing something wrong. Chew는 동사로 물어뜯다 또는 씹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은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다, 야단치다 또는 질책하다 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says he is going to chew his son out because he has not been doing well in school.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아들이 학교에 자주 지각하고 숙제를 안 해서 호되게 꾸짖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꾸짖거나 심하게 야단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y mom chewed me out for coming home so late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엄마에게 심하게 야단 맞았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Let's review. If you chew out someone, you continually scold them and tell them that they did something wrong.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4년 9월 20일 오늘
September 1984 Terrorists strike again. This time the U.S. Embassy annex in East Beirut. Seconds before the detonation of a massive
레바논 동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 부속 건물에서 자살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물 500kg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대사관 현관으로 돌진해 부딪혔고 폭발음과 함께 파괴된 차량들이 불붙은 채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이날 폭탄 테러로 2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미국 대사와 영국 대사를 포함한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탄 테러를 주도한 세력은 시리아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이슬람 지하드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한 해 전인 1983년 4월에도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에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6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바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동베이루트 지역에 미국 대사관 부속 건물을 세웠지만 새 건물을 개관한 지 6주 만인 1984년 오늘 또다시 차량 폭탄 테러 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테러 발생 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인 레지날드 바토로뉴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와 슬픔을 표하고 미국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19년 9월 20일 오늘 포르투갈의 항해가 마젤란이 다섯 척의 배와 240여 명의 선원을 이끌고 에스파냐의 산루카르데바라 매장을 출발했습니다. 이로써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시작됐습니다. 에스파냐를 떠난 지 몇 달 후 마젤란 일행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를 거쳐 남아메리카의 최남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평온한 바다라는 의미의 태평양이라고 명명합니다. 이후 마젤란 일행은 마리에나 군도를 거쳐 필리핀에 도착했고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마젤란 일행과 원주민들 사이에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났고 마젤란은 원주민이 쏜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후 선장 마젤란을 잃은 남은 일행들은 마지막 남은 빅토리아호에 향유를 실은 뒤 티도레 섬을 출항, 희망봉을 돌아서 1522년 에스파냐의 세비야로 기항합니다. 이 항해는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